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위상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 35분께와 4시 38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폭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km, 고도는 약 90km로 탐지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NSC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NSC는 북한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가 다음 달부터 정치 광고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터넷 광고가 광고주들에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이런 힘이 정치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위터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정치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11월 22일부터 발효되며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광고도 포함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에서 중국 특색사회주의와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영도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늘 베이징에서 4중전회를 마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에 따르면 4중전회는 먼저 신중국 건국 70주년 행사와 개혁개방 40주년 행사 등으로 당국민의 사기가 진작되고 개혁이 심화됐으며 경제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계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아래 당의 영도와 위법치국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거대 자동차 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푸조 시트로잉 PSA 이사회가 오늘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두 회사는 합병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50대 50으로 합병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합병된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는 현 PSA CEO가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CA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합작한 자동차 업체로 산하에 지프, 마세라티, 알파 로메오 등 회사가 있습니다. PSA는 프랑스 푸조 시트로엥 브랜드를 보유한 유럽 2위 자동차 업체입니다. 두 회사가 합치면 매출액 500억 달러 그리고 연 자동차 판매 대수 870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4위 자동차 업체가 탄생합니다. 미국 연방 내무부가 부선에 중국산 드론 무인기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보안 문제를 검토하는 동안 중국산 드론이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드론 사용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불이나 인명구조 등 긴급 목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 내무부는 2018년 기준으로 드론 약 530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산 드론이 몇 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내무부는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 보안 문제를 이유로 연방정부 부서들이 중국산 장비를 쓰는 것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시리아 헌법위원회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범했습니다. 예이르 페드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출범식에서 이날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오랜 내전과 고통을 끝내기 위한 지속력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헌법위원회는 시리아 정부와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각 임명한 대표 50명씩 모두 15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내전을 끝내는 데 필요한 새로운 헌법을 논의합니다. 페드르센 특사는 모든 대표가 한 자일에 모인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는 시리아인들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8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37만여 명이 숨지고 약 5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고 한국 정부는 강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대미 압박 성명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미국에 대해서 내년 대선까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11월의 첫날인 내일도 북한 지역은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다시 오늘보다 3, 4도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를 비롯해 영상 11도까지,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12번째 발사체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자 올 들어 12번째 발사체 발사입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당국은 현재 북한 발사체의 기종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육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점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지만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었습니다. 청와대는 3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이날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인 지난 5월 원산에서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었습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무려 12차례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거듭된 발사는 신형 무기 실험과 함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의 영역에는 날아오지 않았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정보 수집과 분석,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 예측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태세를 정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대미 압박 성명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까지 북한과 지금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11월까지 미북 관계가 지금처럼만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he would like to keep the situation exactly where it is because many of his supporters believe he solved the problem. And he
힐 전 차관보는 30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가 이어지기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결렬 후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의 잇단 성명에 미국이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문제는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실험 중단 상태를 유지할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 think North Koreans would like Trump to win. So there's also a possibility that the North Koreans.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거듭 연말 시한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이후 실제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 큰 도발을 감행할 수 있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만큼 엄포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만을 부각함으로써 긴장을 유발하고 미북 대화를 종결할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속내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중대한 재건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고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스톡홀름 협상이 결렬로 끝난 지 2주일여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북 발언이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리에 북한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uch issues should be dealt with through confidential channels, not via tweet. And public statements.
북한과 같은 문제는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나 대외 성명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다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탄핵과 시리아 철군 문제 등 산적한 대내외 현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당장 북한 문제에 주력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공은 북한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미국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대사는 미국이 스톡홀름 협상 결렬 후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무협상 대신 여전히 정상회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 같이 선뜻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verybody criticized the previous summit in Hanoi because it had not been well prepared. There had not been...
허바드 전 대사는 모두가 충분한 준비 없이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을 비난하고 있으며 탄핵 국면을 맞은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자산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데 대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셈법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군 전략폭격기와 정찰기 등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B-52H 전략폭격기 두 대가 지난 25일 공중급유기 3대의 지원을 받으며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52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29일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미국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에 있던 RC-135U 정찰기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RC-135U는 레이더 전파를 잡아내 적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주 임무로 알려졌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미 공군 자산의 활동은 정상적인 훈련 활동의 일환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the RC-135 likely does have to do with North Korea, but that's a reconnaissance aircraft. It's monitoring things that are North Korea's.
정찰기의 활동은 북한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온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B-52의 활동에 대해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t certainly should indicate to North Korea that the U.S. has long-range military capabilities that it will exercise.
폭격기의 전술 비행 등을 통해 북한에 미국의 장거리 군사 역량을 알려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폭격기 등의 움직임은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북한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폭격기와 정찰기 등의 활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략자산 등의 움직임과 대북 활동의 연관성을 묻는 VOA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동아시아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한국 등에 대해서는 동맹의 역할을 영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30일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0년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 아프간, 파키스탄 테러 등 6개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는 위협 행동과 위협 역량,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조사 대상의 위협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위협 행동은 세 번째로 높은 시험 중으로, 위협 역량은 두 번째로 높은 추적 중,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두 번째로 높은 높음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의 감소는 없었고, 미 정보 당국들은 오히려 핵물질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재진입체, 발사대, 핵무기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비축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체계 생산 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미 정보 당국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 또한 한국의 매우 실제적 위협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에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술적, 전략적 군사 위협은 줄지 않았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보다 위협 행동 부문에서 한 단계 높은 도발적으로, 위협 역량은 최고 등급인 위협적으로 분류한 가운데 중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핵 대비태세 모두 이 같은 세계적 위협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두 개 이상의 전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부상하는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동원 역량이 안 된다면 동맹 스스로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영내 군사력 동원력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토머스 포 예비역 육군 중장은 미군의 영내 군사력 공백에 따른 미한 동맹의 역할 변화를 묻는 VOA 질문에 한국도 당연히 영내 역할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영내 위협에 대해서도 위협 인식을 공유하길 바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과 영내 미군 병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동맹국들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공저자로 미 공군참모총장 수석 고문을 지낸 존 베네블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just haven't been fair about it. We've allowed other partner nations to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베네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방위공약의 가치를 동맹국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역대 가장 많은 12차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개인이 29명, 기업 53곳, 선박 40척이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모두 12차례 대북 독자 제재를 포괄했습니다. 월별로는 1월에 2차례, 2월과 3월에 각각 한 차례씩 대북 제재가 포괄됐습니다. 반면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대북 제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에 3차례, 9월에 2차례 대북 제재가 부과됐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제재가 추가됐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모두 29명의 개인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노동당 관리 12명 등 북한 국적자가 24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터키인 2명, 러시아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타이완인이 각각 1명씩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모두 53곳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곳, 러시아 5곳, 타이완과 싱가포르 각각 2곳, 터키와 파나마가 각각 1곳이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선박 25척과 러시아 선박 6척 등 모두 40척의 선박이 지난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내용 면에서는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체 12차례 제재 중 석유와 석탄 등 유엔 금지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제재가 5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월 23일 부과된 제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타이완 국적자 1명이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적인 금융활동과 사이버 공격, 정보기술 인력을 이용한 외화 획득, 금지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확산 활동과 관련해 북한 기업 두 곳에 제재를 부과했고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선 해외 원조 중단과 무기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인권 유린 혐의로 최용해 노동당 조직지도 부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과 109그룹 등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 아래 여성의 가족 부양 책임이 강조되면서 부담이 이중으로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 남성보다 여성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 행동은 30일 뉴욕에서 대북 제재에 따른 인적 피해와 성별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럴 의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제재가 일반인들의 삶에 분명히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harming people, although it says it's not intended to do that.
박 국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경제 제재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가 채택된 시기를 기점으로 대북 제재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전체적인 산업을 무차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역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미국 국제정책센터의 헨리 페론 선임 연구원은 BOA에 대북 경제 제재가 대량 살상 무기와는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North Korea is a socialist country and a planned economy. Of course,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정부는 국방뿐 아니라 인도적 필요 등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총 수입이 줄면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페론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82%가 여성인 섬유산업과 89%가 여성인 소매업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뿐 아니라 노동일원으로서의 역할도 떠맡아야 하는 북한 여성이 느끼는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나 성매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제재로 북한으로 반입되는 의료기기나 약품이 줄어들면서 건강과 위생과 관련한 북한 여성의 위험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북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국가의 선박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재 대상 국가의 선박 여부를 신속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회원국 선박의 편의 지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기구 내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수의 IMO 회원국들이 자국 선박에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항해하거나 선박 국적이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해상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 유엔 안보리와 함께 대응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IMO 회원국으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편의 지적 방식으로 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앞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5월 북한 화물선 태양호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몽골 국적 선박의 선박 정보와 선박 식별장치 AIS 신호를 도용해 해상 불법 환적으로 약 160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판매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미 재무부에 의해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정된 뒤 고철 처리된 카트리노 역시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혹은 도영 쉬핑이 실제 선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MO 사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해양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임의로 등록하고 등록기간 만료 후 갱신 없이 운영하는 행위 또는 IMO에 허위 문서를 제출해 등록을 승인받거나 선박 식별정보 변경, 자동 선박 식별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O는 이에 따라 안보리와 협력해 제재 대상국의 선박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IMO의 기존 통합정보 전달 시스템에 모든 회원국 정보기관과 선박 등록 담당기관의 정보를 추가해 포괄적인 통합 등록 정보 확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별 선박 등록일과 만료일 정보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으며 선박 등록 절차가 따로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선박의 구체적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IMO는 북한의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직접 제재하기 때문에 IMO는 제재 권한이 없다면서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이 원활하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안보리와 IMO가 뜻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O 법률위원회는 이 같은 선박 부정, 허위 등록 방지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안을 2019년 말에 열리는 31차 IMO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회원국의 외교적 통로를 통해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원국 선박의 편의 지적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IMO의 권고사항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IMO는 각 회원국의 선박 등록기관이 등록신청을 새로 받을 경우 반드시 선박의 IMO 번호를 확인하고 선박 이력 확인을 위한 기록 제공 요구와 안보리 제재 목록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군의 전문 통신 조직을 신설해 회원국과 비정부기구, 해운보험사, 선박 중개업자, 선박 운영자 등 관련 당사자 간 협력을 원활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탐지와 보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전을 보내왔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구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별세에 대해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3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됐으며 늦은 밤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는 지난 29일 별세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한 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접촉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 비난과 외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옴에 따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 전달은 남북한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은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해서 한 거겠죠? 나는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다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안 했을 경우에 김정은 책임론으로 올까 봐 할 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남이도 보냈었고 조문은 늘 보냈었죠. 안 했을 경우에는 공이 북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런 불리한 전술이 어디 있어요. 해놓으면 봐라, 조문할 때는 했다 이러고 나오니까 남쪽이 더 부담스럽죠.
반면 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은 남측에 대한 기대감을 비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강산 시설 철거를 기준으로 해서 김정은이 남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과의 뭐 관광사업이나 이런 걸 구상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정세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올해 말까지라고 얘기한 북미 협상에서 남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게 올해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한을 두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측의 조의문 전달은 매우 긍정적인 사인이지만 북한이 미북 관계가 정리될 때까진 대남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북한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중국, 러시아 등과의 다원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남북 관계가 지금보단 나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간 정도의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 정도로 발전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연말까지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을 봐주지는 않겠죠. 미국과의 관계가 정리가 된다. 정리라는 건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길이라고 북한이 말하는 그 새로운 길로 전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에서 누구와 만나 조의문을 전달받았는지 밝히지 않겠다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의문을 전달받으면서 남북 간 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에 대해 조의를 표한 건 지난 6월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효호 여사 별세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직접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일본은 결의안 초안 공동 작성에 불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초안의 내용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채택됐던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제 납치와 이산가족 문제, 남북 대화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제 실종으로 인한 고통을 강조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책임규명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 참석 등 일부 긍정적인 징후들도 새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2일 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situation on the ground has not improved and remains of great concern.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일본이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출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 봄에 열린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다음 달 15일쯤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칠레 정부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여전하며 무역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겨냥한 공습작전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하원이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을 표결하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입니다. 칠레 정부가 다음 달에 열기로 했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를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하고 중국 간 무역협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31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양국은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상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중국 정상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 그때 이제 양국 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예. 우세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워싱턴 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고 이른바 1단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미국은 15일로 예정됐던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치에 대한 현행 관세 25%를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등의 선에서 일단 합의를 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한 건데요. 네. 이 1단계 합의에 대한 공식 서명식이 다음 달 16일과 17일 칠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됐었죠.
예. 그러자가 이제 칠레가 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면서 양국의 무역 협상에 일정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온 거죠.
예. 중국 상무부는 이 양측의 무역 협상 대표들이 31일 전화 통화로 이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양국이 원래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협상 업무를 진행할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로이터 통신 등 일부 매체는 중국이 칠레를 대체할 그런 서명 장소로 네. 중국령 마카오를 제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30일 이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시간틀 안에서 중국과의 합의에 서명하길 바란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장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네. 현재 다른 장소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가 비롯된 근본적인 얘기 좀 해보죠. 칠레입니다. 칠레 정부가 왜 APEC 정상회의를 취소를 했을까요?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자, 지금 이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31일로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네네. 건데요. 시위가 좀처럼 가라앉한 차 세바스티안 비네라 칠레 대통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APEC 정상회의와 또 12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도 개최를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한 나라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자랑도 되고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인데 네. 개최가 아주 임박해서 취소하는 거 이거 흔치 않은 일이죠.
예, 맞습니다. 이 칠레 정부도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위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니까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아, 하지만 피네라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칠레 국내 문제와 관심사 또 국민의 필요와 희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게 국제 행사를 취소할 만큼 시위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예, 당초 시위는 정부의 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로 촉발이 됐습니다.
네.
30페소 미국 돈으로 4센트 정도 오르는 네네. 거였지만 이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또 높은 실업률과 과도한 의료비 등 그동안 쌓였던 칠레 국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10여 명이 이르는 사망자까지 네. 발생했습니다.
자, 칠레 정부는 이런 시위대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국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강하자 칠레 정부는 급하게 지하철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예, 요금 인상.
예, 요금 네. 인상 계획이요. 하지만 시위가 가라지 않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하철역과 건물 곳곳이 이제 불에 타고 또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상점을 약탈하는 행위까지 발생을 하면서 치안이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시위대는 현재 대통령 퇴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형 국제 행사를 두 개나 취소를 네. 하게 됐는데 이런 결정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뭐 AP나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의 그 인터뷰에 나온 걸 보면 시민들 대부분은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지금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면서 이 국제 행사 치를 여력이 없다는 건데요. 특히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 개최에 대해선 뭐 지금 칠레 정치 상황이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이죠. IS 지도자 제거 작전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국방부가 31일 IS의 최고 지도자 아부 바카르 알 바그다디의 은신처를 공습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네.
미군 특수부대는 지난 26일 시리아 이들리브주 인근에서 알 바그다디가 숨어있는 은신처를 기습 공격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알 바그다디는 작복해서 숨졌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상황을 설명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7일 아침 백악관에서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 소속 군견들에 쫓겨서 지하터널로 도망치다가 막다른 끝에 다다르자 내내 울며 훌쩍이고 비명을 지르다가 입고 있던 조끼에 폭탄을 터뜨려 함께 있던 3명의 아이들과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관련 영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방부가 31일 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영상에 그 알 바그다디의 마지막 모습도 담겨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개된 영상은 거의 흑백으로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예.
영상 속에는 미군 전투기와 드론 등이 현장에 폭격하며 공습하는 모습 등이 공개됐습니다.
예. 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작전을 설명했다고요?
네. 이 케네스 프랭크 맥켄지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습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알바그다디 제거 임무를 맡은 특수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 철수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현장에 미리 배치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각에선 이번 작전이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한 비판 속에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알바그다디가 죽기 전에 뭐 어떻게 했다 훌쩍이며 울며 비명을 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얘기가 됐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알바그다디의 사망 직전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언급한 데 대해서 사실 일각에서는 영상으로 그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네네.
의구심이 제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알바그다디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맥켄지 사령관은 알바그다디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갔으며 땅 위에 자신의 사람들을 그냥 남겨둔 채 자폭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로써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반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자폭한 아이들이 3명이라고 했는데 맥킨지 사령관은 이날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현장에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예요?
예, 11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맥켄지 사령관은 의신처 안에는 또 여성 4명과 남성 1명 등 5명의 IS 조직원들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아랍어로 투항하라는 미군의 말을 듣지 않고 위협을 가했으며 사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IS 조직원 2명은 생포됐습니다.
네. 자, 알바그다디의 그 시신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맥킨지 사령관은 알바그다디의 유해는 신원 확인 후 전시법에 따라 사망 후 24시간 안에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알바그다디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 DNA는 알바그다디가 지난 2004년 이라크의 수용소에 구금됐을 때 확보한 견본에서 취취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IS의 지도자였던 알바그다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짚어보죠.
예, 이라크인으로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켰던 세계적인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이라크 내 분파에서 활동을 하다가 세력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네네.
지난 2014년에는 시리아 중북부 도시 라카를 수도로 삼고 IS의 국가 수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알바그다디가 이끈 IS는 특히 미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들을 납치해 참수하는 모습을 전 세계 동영상으로 공개하며 충격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법을 일삼는 아주 악명 높은 테러 조직입니다.
네. 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입니다. IS 측의 지금 동향은 어떻습니까?
IS 측이 곧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IS 자체 언론인 알프르카는 30일 자세한 내용이 없이 알라신의 뜻에 따라 중대 발표가 곧 나올 것이다 라고만 밝혔는데요.
네.
이는 알바그다디 사망 후에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마지막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31일 하원에서 표결합니다.
네.
이 탄핵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의안 내용을 직접 작성한 짐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이 30일 설명했는데요. 하원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집결해서 결의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새로운 국면이라면 어떤 건가요?
이 비공개 조사에서 공개 조사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증인을 불러서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진술을 듣고 소환된 자료를 검토하는 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 결의안 통과 이후에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서 조사 내용을 그때그때 대중이 알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조사 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중요하죠?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악관과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 주장해온 절차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공화당 일각에서 주장한 밀실 회의와 폐쇄성을 없애는 겁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보죠. 행정부에서 주장한 절차적 문제점 어떤 겁니까?
이 탄핵 조사를 하려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 전체 의사를 묻는 표결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정부에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네.
따라서 탄핵 조사에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계 당국이 수차례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까지 가져가 다투는 의사를 내놓.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절차적 문제점을 하원이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
탄핵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낸시 펠로스 하원의장이 2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서한에서 설명했습니다.
네네.
펠로스 의장은 그동안 헌법이나 의회 내규 전례를 살펴봐도 탄핵조사 개시에 전체 표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며 변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입장을 좀 바꾼 겁니다.
네.
조사 방식을 바꾼 두 번째 이유죠. 공화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밀실회의, 폐쇄성.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탄핵조사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공개 회의로 일관되고 또 증인들의 발언 기록도 내놓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음모라고 공화당이 줄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공화당 의원 20여 명이 23일 비공개 청문회장에 예고 없이 진입해서 밀실회의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애덤 슈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때가 되면 공개 조사로 전환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 하원에서 탄핵조사 결의안이 표결되면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민주당 의석수가 이 하반에서 과반선을 훌쩍 넘는데요.
예.
민주당 의원 대다수인 탄핵조사 결의안 찬성 입장을 또 이들이 밝혀왔습니다.
네.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아주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주요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진행 상황 좀 볼까요?
예, 현지 백악관 관계자로선 처음 청문회 출석한 알렉산더 미드먼 육군 중령이 30일 증언한 내용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가 된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극비 서버로 옮기고 접근을 제한한 것은 존 아이젠버그 백악관 법률 담당 부고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아, 네네.
빈드먼 중령은 녹취록에 서 핵심 단어들이 빠지는 등 문제가 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이젠버그 백악관 부고문이 지금 핵심 관계자로 떠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아이젠버그 부고문과 백악관 법률팀 소속 마이크 앨리스 변호사에게 다음 주에 출석해서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네, 이제 백악관 관계자들이 잇따라 청문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1일에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의 짐 모리슨 러시아 담당 국장이 증언할 예정인데요.
네.
모리슨 국장은 의회 출두를 앞두고 직위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공영방송 NPR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게도 다음 주 의회에 나와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안주와 신의주 지역만 오후에 구름 많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8도, 양덕 아침 최저 1도입니다. 낮에는 19도, 남포 아침에는 9도, 낮에 18도, 신의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6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에 13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도 맑겠습니다. 대주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20도, 개성 아침 최저 8도, 낮에 19도, 사리원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0도, 원산 아침 기온 9도입니다. 낮에는 18도, 청진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8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 8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 35분께와 4시 38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km, 고도는 약 90km로 탐지됐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NSC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NSC는 북한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NSC 상임위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 상황의 이행과 한국 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 발사체가 일본 영역에는 날아오지 않았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잠무 카슈미르지가 오늘 두 지역으로 분할됐습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로 분리됐습니다. 분할된 두 지역은 이제 자치령이 아니라 연방 직할 지역입니다. 기존 잠무 카슈미르주 인구 가운데 98%는 새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삽니다. 반면에 약 30만 명 정도만 라다크주에 편입됐으며 이들은 주로 무슬림과 불교도들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늘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제야말로 인도의 진정한 연방주의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서북부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오랜 기간 영유권 다툼을 벌여온 곳으로 무슬림이 다수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무슬림들은 오랜 기간 분리 독립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인도는 이 지역에서 파키스탄과 무력 충돌을 벌인 뒤에 지난 8월 5일 잠무 카슈미르주의 자치권을 박탈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가 다음 달부터 정치 광고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터넷 광고가 광고주들에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이런 힘이 정치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위터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정치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정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위터의 이번 조처는 11월 22일부터 발효되며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광고도 포함됩니다. 다만 투표 참여를 권고하는 광고는 허용됩니다. 최근 몇 년 새 트위터 같은 SNS를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가짜 뉴스가 확산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시리아 헌법위원회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범했습니다.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출범식에서 이날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오랜 내전과 고통을 끝내기 위한 지속력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헌법위원회는 시리아 정부와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각 임명한 대표 50명씩 모두 15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내전을 끝내는 데 필요한 새로운 헌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페데르센 특사는 모든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는 시리아인들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야권은 지난달에 시리아 헌법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거대 자동차 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푸조 시트로엥 PSA 이사회가 오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두 회사는 50대 50으로 합병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어제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합병 등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는 현 PSA CEO가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CA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합작한 자동차 업체로 산하에 지프, 마세라티, 알파로메오 등 회사가 있습니다. PSA는 프랑스 푸조 시트로엥 브랜드를 보유한 유럽 2위 자동차 업체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세계 4위 자동차 업체가 탄생합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